한국 기독교가 선교 초기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였는가라고 하면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 그때 조선이었잖아요. 그때 유교가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이었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이루던 어떤 그런 사상이었던 그 유교, 그 유교에서는 충과효를 굉장히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런데 그 효라는 것의 발현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었냐면 제사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라는 것이 유교라는 어떤 그런 의식 속에서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땅에 살아계신 부모님을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조상에게까지 음식을 드리고 그리고 나를 기억하면서 회상하고 그리고 또 섬기는 어떤 그런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를 중요시 여겼던 그 양반들 같은 경우는 제사를 모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큰 불효를 저지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될 때에, 전파될 때에 믿음에 따라서 이 제사 드리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하에 정말 몹쓸 사람으로 인정되는, 정말 불효 막심한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는데 순교했던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불효입니다. 충과효를 가장 중요한 나라의 근간으로 이루던 나라에서 불효라는 죄목을 쓰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분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런데 그런 숱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향해서 천하의 몹쓸 나쁜 불효자들이라고 욕했으며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좀 연계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날에도 명절 때가 되면 많은 가정에서 이 제사 문제 때문에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집에 시집간 며느리가 그 시댁의 어떤 제사를 드리는 문제와 본인의 신앙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종교와 상관없이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모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 제사의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한국 땅에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의 문제는 효의 문제라기보다는 종교의 문제가 훨씬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효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유교에서는 효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제사라고 하는 유교가 갖고 있는 종교의식 속에 담아서 그것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가 갖고 있는 효의 정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껍질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은 굉장히 유교 문화에 많이 젖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교라는 것은 종교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도 엄연한 하나의 종교거든요. 그래서 제사도 그 유교가 갖고 있는 엄연한 종교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고민하던 기독교에서는 그 제사가 갖고 있는 어떤 효의 좋은 의미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사 갖고 있는 종교적인 의식은 제하해버린 그런 방식으로 오늘날 추도예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추도예배를 할 때는 그 효라는 어떤 그런 좋은 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제사라고 하는 다른 종교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조상들의 걸어왔던 발걸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하고 또 교훈을 받아들이는 또 그런 귀한 시간으로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선교 초기부터 있어왔던 이런 어려움들,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은 특별히 캐톨릭이 기독교, 우리 개신교보다 훨씬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캐톨릭의 수많은 순교자들을 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가장 선교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가 바로 이 제사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그 어느 종교보다 더 훨씬 부모에게 효를 하라고 가리키는 그런 종교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과 계명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권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권면이거든요. 함은 좋지만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권면입니다. 그렇지만 명령, 계명은 무엇입니까? 꼭 해야 하는 것,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효를 하라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분명히 계명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역시 계명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알 수 있죠. 10계명 중에서 바로 당당하게 다섯 번째 계명으로서 이 부모에게 효를 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1계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관한 그런 명령이지만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명령이 끝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도리로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바로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계명, 여태까지 어떤 내용 중에 약속이 없었는데 부모에게 공경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장수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명으로서 그냥 권면이 아니라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효를 다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또 공생애 활동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도 지극한 효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맡기고 있는 부탁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시면서 육신의 어머니셨던 마리아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희생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시면서도 육신의 어머니셨던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 역시 포기하지 않고 그 둘을 전부 다 행하시고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어떤 아버지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공경받고 존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 속에서 아버지로 표현하고 계신 하나님은 그만큼 아버지 그리고 부모의 위치를 높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은 인간을 또한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백성을 그 자녀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과 부모님의 사랑을 함께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부모에 대해서도 정말 큰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함께 비교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착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착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태초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와 닿으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어 놓고. 바로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가, 어머니가 아홉 달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산고의 고통을 치르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렇게 가슴에 올려놓고 누워서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 그 자녀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그리고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 그 아이가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막 복받쳐 넘치는 그런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이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그 아이와의 첫 만남부터 자기 자신을 다 주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을 사랑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일순간에 씻어버릴 만한 사랑스러운 존재와의 만남. 그래서 어머니는 그 자녀를 처음 봤을 때 이미 사랑을 시작했고 정말 거스를 수 없는 사랑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방긋 웃어주기 훨씬 전에 엄마나 아빠라고 불러주기 훨씬 전에 엄마 아빠의 마음을 막 기쁘게 할 만한 어떤 행동을 하기 훨씬 전에 왜 자녀를 키워보면 아이가 처음 옹알이를 했을 때 뭐 웃었을 때 아니면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그때 정말 말없이 기쁘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기도 전에 이미 존재한다는 그 자체부터 사랑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이것저것 얼마나 많은 조건과 이유를 따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텐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도 부모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부모님을 잘 모실 텐데요. 내가 이렇게 잘 해드릴 텐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또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바로 인간을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모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은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하면서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효자라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버이날, 어머니날을 맞이하면서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또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그런 행동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잘했지, 내가 참 효자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내가 잘났고 내가 효자라서 내가 인간적인 사람이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이미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그 큰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부모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부모님을 대할 때도 여러 조건과 이유를 가지고 대하고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를 처음 만난 그 순간,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라고 하는 게 더 올바르겠네요. 바로 그때부터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한 말 중에서 아가페 사랑이다 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가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적인, 조건 없는, 자기를 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해타산이 없이 자신을 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느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제 육신, 제가 여러분을 보는 눈, 제가 지금도 마시고 있는 공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거든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의 희생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구원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사랑을 거기서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십자가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형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수대를 봤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느끼시겠어요? 굉장히 마음에 꺼려지고 기분이 언짢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이렇듯이 사람을 죽이는 형틀, 아주 끔찍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정말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인간이 가장 꺼리던 십자가가 오늘날 가장 큰 사랑의 상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역시 하나님의 사랑처럼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단 하나라도 부모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부터 시작한 모든 것,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 갖고 있는 능력도,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부모님이 주신 그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명성, 이것을 포함한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라도 부모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부모님의 은혜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은혜가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은혜를 제대로 볼 줄 몰라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요 사랑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자녀가 밤늦게 한밤중에 들어왔어요. 한밤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밥 안 먹었지. 그래서 밥을 차려주시는 분이 어머니시거든요.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다가 깨가지고 누구에게 밥을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밖에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적어놨던 그런 기사의 한 편인데요. 2008년 4월 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재 속에서 온몸이 그을리면서도 새끼를 보호한 어미 개가 화재를 모으고 있다. 6일 광주 동부 소방서에 따르면 2008년 4월 5일 오후 9시쯤 광주 중흥동 최모씨의 단독주택 지하에서 불이 나 23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꺼졌다. 불을 끈 119 구조대는 사냥용 어미 개와 태어난 지 2, 3주 된 강아지 6마리가 지하실 구석 개집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미 개는 털이 검게 그을려 있었으나 새끼들은 어미 개가 온몸으로 감싸 무사했다. 동부소방서 구조대장 허성구 씨는 온몸으로 불길을 견디는 어미 개의 모정이 대단하다고 감탄했다. 또한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만삭에 된 어머니가 피난 중에 다리 밑에서 아기를 분만했습니다. 근데 추운 겨울날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의 옷을 벗어서 그 아이를 감싸 안았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어떤 미군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차에 휘발유가 떨어져서 이제 휘발유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하고 그곳을 배회하고 있었는데 어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곳에 가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본인의 옷을 벗어서 아이를 똘똘 감싸서 따뜻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추위 때문에 운명을 달리하고 난 그런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함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하고 그리고 잘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장성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그 어머니의 묘에 자신의 외투를 이렇게 덮으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군요. 라고 울었다. 굉장히 통곡하며 울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실행하는 사랑입니다. 마음속에만 있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마음속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강한 에너지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의 뜨거움으로 말미암아서 활화산처럼 밖으로 솟아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뜨겁게 솟아나는 그런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속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 땅에 그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저들인데 저렇게 죽어가고 있구나 라고 마음속만 사랑했다면,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을 그냥 마음속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행동하며 실천으로 옮기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 역시 마음속에만 머무르는 사랑이 아닌 실행하는 사랑입니다. 울며 보채는 아기가 이쁘다 이쁘다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없지요. 울며 보채면 그 아이를 끌어안고 배고프면 밥을 주고 젖을 물리고 여러 가지 돌보고 기저귀가 젖어서 울고 있으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렇게 실행해야만 그것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막 우는 아이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한번 안아주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몸이 이렇게 열이 나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수건을 적셔서 머리에 이렇게 이마에 항상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열이 있을 때 이렇게 자다가 깨보면 이렇게 이마에 수건이 올려져 있고 또 자다 깨보면 이마에 수건이 올려져 있고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인지 잘 몰랐는데 제가 군대 가서 이렇게 불침번을 쓰는데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훈련병 중에 하나가 열이 나는 훈련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침번들이 이렇게 수건 물에 적셔서 뭐 이마에 좀 올려놔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침번을 서는 2시간 동안 이렇게 그래서 머리 이렇게 올려주는 걸 계속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물에 적셔 수건 올려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던데 올려놓으니까 금방 그 수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럼 또 얼른 빼서 또 차가운 물에 이렇게 짜서 다시 머리에 올려놔줘야 되고 그게 보통 손이 가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또 군대 가면 어머니가 많이 그리워지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막 눈물이 글썽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데 우리는 마음속에서만 부모님을 생각하고 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내 마음을 아시겠지. 그렇지만 실행하는 사랑, 실행하는 어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행하는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실행하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실행하는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마땅히 실행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모 이동통신회사에서 0.3초의 기적이라는 광고를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학생이 서울 지하철에서 열차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선로에 어린아이가 하나 떨어졌는데 그 청년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열차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얼른 뛰어내려서 그 아이를 위로 올리고 자기도 빠져나올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일 바로 그것 때문에 0.3초의 기적이다라는 그런 광고를 내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잊고 난 다음에 무슨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던 것이 또 동일하게 0.3초라는 거예요. 의인과 의인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극박한 상황에서 이 사람을 내가 도울까 돕지 않을까가 결정되는 순간이 0.3초라는 거예요. 정말 생각할 수도 없이 그런 짧은 순간에 자기 일을 내던져서 그 아이를 구하는 그런 순간 1초도 아니고 2초도 아니고 0.3초 어떻게 0.3초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0.3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1초도 되지 않는 그런 순간에 저기서 막 지하철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내던져서 아이를 구했던 그런 모습 이런 0.3초의 결단으로 의로운 행동하는 사람은 근데 실제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0.3초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어머니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또 한 일인데요. 누나가 소풍을 가는데 저는 학교 다니기 전에 어렸을 때 소풍 예전에 소풍 가면 부모님들이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소풍을 갔는데 인천에 가면 수봉산이란 그런 산이 있어요. 근데 수봉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누나가 소풍 간다 그러니까 어머니 손을 붙잡고 수봉산에 같이 갔어요. 그래서 밥도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수봉산에서 이렇게 산이니까 이렇게 비탈해져 있잖아요. 근데 막 놀다가 제가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졌는데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비탈에서 넘어지면 막 떼굴떼굴떼굴 굴러 떨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바로 딱 그 순간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때 굴러 떨어질 때가 좀 기억이 나요. 막 제가 제 몸을 가눌 수가 없고 산비탈에서 넘어졌는데 막 하여튼 계속 굴러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저를 꽉 붙잡아서 제가 멈춰섰습니다. 근데 누가 저를 붙잡았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장면이 생각나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막 큰일 날 뻔했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던 어떤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정말 아무 데도 다치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로 저희 어머니는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깁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누가 이렇게 막 굴러떨어져 있는 순간에 보통 사람들은 저거 어떻게 여러분이 만약에 앞에 어떤 사람이 막 굴러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저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다 시간을 흘려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바로 그 순간에 0.3초에 내가 뛰어가서 저희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뭐 몸이 이렇게 날래신 분도 아니고 막 결단력이 뛰어나신 분도 아닌 그냥 보통 그냥 어머니예요. 그런데 자식이 막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자식이 산비탈에서 막 굴러떨어지는 걸 보시자 0.3초에 결단하시고 몸을 내던져서 저를 막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0.3초의 기적을 일으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실천하기까지 과연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것을 떠나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우린 계실 때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굉장히 찔려요. 이런 말씀하는 게. 왜냐하면 저도 다정다감한 성격이 아니라서 전화도 잘 못 드리고 여러 가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맨날 뭐라고 해요. 왜 부모님께 전화도 잘 드리지 않느냐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 저도 많이 찔려서 이제 그래도 지난주에 제가 한국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다녀와서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설교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신데 그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을 제외한다면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의 사랑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부모님은 0.3초에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정말 0.3초의 사랑 그런 사랑을 마땅히 보답으로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생각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생각하시고 혹시 부모님이 생존하지 않으셔서 부모님께 그 사랑을 전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실행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